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찾으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또 꾸짖고 책망하고 권면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85번째 시간으로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요 본문 말씀이 그대로 제목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행실에 관한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 방식이죠. 여기 이제 우리말로 행실로 이렇게 번역돼 있는데, 이제 영어 단어는 conversation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 영어에서는 이제 어떤 대화,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이지만, 이제 원래 사전적 정의는 전반적인 행실의 흐름, 행동, 품행, 특히 도덕과 관련된 삶의 태도,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생활 방식,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그냥 우리 맘대로 아무렇게나 잘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변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불림을 받기 전에는, 받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어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변해가기를 이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이 변해가야 될그 삶의 부분, 영역 중에서 특별히 탐욕의 문제, 탐심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계십니다. 영어로는 이제 covetous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탐욕의 문제,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성경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좀 읽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탐심의 죄는 여러 가지 죄 목록이 있는데, 그중에 이 탐심의 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취급하시는 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살인, 강도 뭐 이런 것보다 더참 중요하게 취급하시는 죄가 탐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이 이야기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에 관한 주제는 굉장히 이게 할 얘기가 많은 주제예요. 그래서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 분량 안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탐욕이 뭔가, 탐욕이 뭔가를 일단 조금만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 어떤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얻고 소유하려는 강하고 과도한 욕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요게 중요한 거죠. 강하고 과도한 욕망.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얻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탐심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과도하게 될 때, 그것이 굉장히 강하고 과도하게 될 때, 이제 그것을 탐심 이렇게 이제 정의한다는 거죠.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요약해서 말하자면 탐심은 또는 탐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얻거나 더 붙들거나 더 쌓아놓기를 원하는, 더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 그 욕망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마음, 그게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단순히 어떤 것을 좀 더 좋아하는 그 정도 마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 이것을 불신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불신앙인 거예요. 탐심은 불신앙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탐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이 자리, 이 분량, 나의 분량, 나의 재능이 됐든 이런 나의 분량, 이것을 신뢰하지 않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불신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에서 강하게 외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탐심입니다. 당연히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 전체가 탐심은 아닌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좀 더 알고자 하는 갈망,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열망,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그 열심, 우리가 이런 것들을 탐심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안에 과도하게 채우려는, 필요 이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가난한 사람들만 짓는 죄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가 가진 게 적으니까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클 수 있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만의 죄는 아닌 거예요. 중산층도 탐욕이 있고 청년도 탐욕이 있고 노인도 탐욕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탐심은 조금만 더에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그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늘 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죠.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큰 집에서 더 멋지고 더 좋은 집으로, 또 그 집에서 또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집으로 점점 이렇게 그 기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 가지고 있다고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이 증대된다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성경이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두 구절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먼저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여러분이 들으면서 손으로는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러트리,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와 비슷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직접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탐심의 문제는 단지 그냥 돈 문제, 또 우리의 소비 습관의 문제, 또 뭐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문제, 단순히 그런 정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 탐심의 문제는 경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예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두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디에 두는지의 문제인 거예요. 무엇을 가장 높이는지, 무엇을 가장 의지하는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때, 그 아이돌러트리라고 얘기할 때, 이게 뭐냐면 우상들이나 또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사전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예배적 애착과 숭배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예배적 가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예배적 가치와 숭배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탐심이 단순히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하는 대상에게 예배적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내면의 무게 중심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을 꼭 바깥에 눈에 보이는 곳에만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 이것도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새기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인 나에게 뭔가를 물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은 바깥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탐심이 형상이 없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네. 탐심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탐심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신뢰를 재물에게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탐심은 누군가가 이야기하듯이 10계명 중에 제 10번째 계명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계명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0계명을 기억하시죠? 보면은 10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어떤 것이든지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을 거기서 말씀하거든요. 탐내지 말아라. 그런데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는 것이 우상숭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게 우상숭배인데 성경은 지금 뭐라 그런 거냐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은 결국은 만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첫 번째 계명도 어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탐내는 순간 그 사람 안에는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세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조금 좀 과장된 거 아니야?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우리가 좀 더 보면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탐심의 문제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돈 또는 재물인데 이 재물에 대해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어떤 태도가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물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성경에 몇 군데 더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재물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0억 원짜리 집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거기 살아요. 나도 살고 싶어요. 친구가 10억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닙니다. 나도 그차 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돈이 없는 내 입장에서는 나는 절대로 저걸 못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죠. 나는 절대로 저걸 가질 수 없어. 이렇게 믿습니다. 미슈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한 500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100억 가진 집도 나는 살수 있다고 믿죠. 그렇죠? 믿습니다. 예. 10억짜리 차도 나는 언제든지 살수 있다고 믿어요. 굉장히 강한 신뢰를 합니다. 돈이 있으면 믿어요. 예.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정도로 하나님 신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살수 있다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뭔가 약속하신 것을 믿는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신뢰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큰 믿음인 거예요. 재물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사람은 또이돈 또는 재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탐내는 것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탐내는 마음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돈을 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그렇게 탐내고 좋아하는 것만큼 하나님 좋아하고 탐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조 원 누가 준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거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둘 다? 둘 다? 예. 그러니까 이 돈을 그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돈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재물을 섬길 수 있어요. 이건 같이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서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서브라는 단어가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에 그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서브고요. 우리 현대 영어에서 그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걸 서비스라 그럽니다. 월십 서비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가능하고 만몬, 이게 만몬이 이제 그 재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돈, 재물인데. 이것을, 지금 이게 이제 돈이 이제 좀 신격화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사람이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사람이 단순히 소유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는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게 문자적으로 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돈이 실제로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돈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종합해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돈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몬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탐욕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 탐욕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냐면, 다시 5절 말씀 한번 보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했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족한다. 스스로 족하게 여긴다. 자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족. 탐욕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자족이 되는 거겠죠. 컨텐트,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관대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관대하지 못한 것은 많은 경우에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줄어들지요. 찬송이 힘이 없어집니다. 주일에 와서 찬송하는데 계속 그 돈 생각만 나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찬송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말로는 그 찬송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고 그 얼른 일해서 돈 벌 생각으로 여기가 이제 뱅뱅 맴도는 것입니다. 찬송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늘 더 달라는 말씀만 반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에는 굉장히 인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드리고 나면, 이거 지금 내가 생활비 해야 되는데 이거 드리고 나면 난 뭐 먹고 사나. 예, 그 마음 때문에 헌금도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편을 생각하면 늘 나는 억울한 마음만 들어. 감사한 마음은 없고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참, 이 길을 못 펴고, 내 능력,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머리도 나쁘고, 나는 왜 돈 버는 재주도 없고, 그러니까 내 그 처지만 생각하면 늘 억울해. 예.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칫 잘못 생각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체념한 거, 자포자기한 거, 없으면 말지. 자포자기한 것으로. 그래서 자족하는 것도 참 좋은 거야. 이렇게 어떤 패배자의 변명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족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분량이 하나님의 주권화에 결정된 분량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 그게 자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게 자족인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한다는 것은 애써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부정하고 분명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 난 그래 난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게 맞아 애써서 그걸 외면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 그게 자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족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또 이어서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다시 보시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흠정역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또 있는데 여기 또 for가 생략됐습니다. 예, 영어의 접속사 for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해놓고 for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이유 또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허황된 마음으로 그냥 뭐 제껴두거나 만족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선언을 그 신뢰의 바탕에 두는 것, 이게 자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께서 어쨌든 제게 그 또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을 때 한 교수님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참 강조하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I will never leave thee nor forsake thee. 이거를 그냥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하셨지 않냐 그렇게 지금 인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냐면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또 신명기 31장 6절 이런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도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인데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확신시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모세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나 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형편을 늘 넉넉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시련이 있을 수 있고 궁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또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버려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늘 불행해요. 평생 불행합니다. 어떤 것을 줘도 불행해요. 어떤 좋은 것을 줘도 불행해요. 예. 네. 성도의 가장 큰 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자꾸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번에 요것만 주시면, 요거 한번 줘보세요. 요것만 주시면 제가 맨날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고백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니까 성도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에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입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나와야 된다. 어떤 말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고백이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나 자신 때문에 생기는 자신감이 아닌 거예요. 나는 강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안 무너져. 예, 무슨 판매사원들 모여가지고 같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갖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은 다들 그 두려움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우리 경제 상태가 무섭고 미래가 무섭고 질병이 무섭고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지가 무섭고 내 인생의 실패가 무섭고 외로움도 무섭고 늙는 것도 무섭고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자녀의 앞날도 무섭고 다 무섭습니다. 이런 무서움이 우리에게 닥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은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리요. 이걸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현실 부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내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나를 비방할 수도 있고 내 일자리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의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도의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또는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하든지 사실 그 순간 어려움에 처해지는 그 순간에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냥 그 닥친 현실 그것만 크게 보이고 그냥 나는 내 속에서 막 죽겠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냥 낙담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긁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커 보이고 그 상황이 커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이제 떠올려야 되는 구절이 이건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상 앞에 조금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니까. 예. 네. 이것은, 이러한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도 아니고 우리가 허세를 떠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약속, 그 약속에 서 있는 그 담대함인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담대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맥이 넓어서 담대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건강이 굉장히 좋아서 담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성경이 이렇게 자족하라고 말씀할 때 이것이 불교가 얘기하는 무소유하고 비슷한 거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무소유 얘기하잖아요. 무소유. 다 내려놓고 다 이렇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놓는. 그래서 뭐 그 이제 어떤 이제 설교 말씀 제목에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 이제 좋게 이제 그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좋게 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이제 어떤 불교의 무소유 개념으로 또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말하는 무소유는 성경이 말씀하는 자족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 몇 번 얘기했듯이,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셨듯이 사성제 8정도예요. 고집, 멸도. 세상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왜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지? 가만히 보니까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집착. 뭔가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그 집착을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멸해야 이제 그 해탈에 이른다. 그 멸하는 그 이제 구체적인 방식이 이제 도를 아십니까? 도를 닦는 것입니다. 정진, 정업, 정정진, 뭐 정명, 뭐 해가지고 이제 바르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행을 하면, 그러면은 그 집착에서 내가 해방이 되고 해탈이 된다. 이게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게 불교의 무소유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자족은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부처가 자기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유를 가질 필요 없다. 불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이게 다 허상이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욕망을 줄여서 고통을 줄이는 그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불교는 그걸 가르치는 거고, 욕망을 내려놓을수록,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고통이 줄어든다는 그걸 불교는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더 가득 채우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을 늘리고 그러한 속에서 안심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 그게 자족인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소유 자체를 아예 거부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유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배고프고 궁핍당하는 것만 선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배부르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자기가 이런 것도 경험했고 이것도 자기가 배웠다. 이것도 누렸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을 자기가 배웠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죄네.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 성경이 말씀하는 자족은 풍부함도 가능하고, 풍부함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빈궁함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떠한 상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 그게 자족인 거예요. 예. 무소유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인 것입니다. 또 여기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좀 전에 읽은 그 이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거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자족이라는 것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배웠노니. 예. 그 12절에도 쭉 가다가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웠노라. 그러니까 예, 이 바울의 자족은 바울의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족했고, 결핍 속에서도 자족했고, 자기를 적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건 배웠다는 것입니다. 배웠다. 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로서 이게 이제 배워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그 표현이 영어로는 이게 이제 가들리니스인데 이게 옛날에 이제 경건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보자면 이제 만족함과 함께하는 경건,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겸비한 그 경건이 큰 이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이런 것들이 이것이 큰 이득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3장 5절을 펴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돈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어떤 불안의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의 뿌리에는 인간의 그 존재에 대한 불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더 가지려 하죠?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남보다 앞서고 싶어 하죠? 뒤처지면 내가 가치가 없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움켜쥐려고 합니까? 움켜쥐고 내가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탐욕의 말씀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같이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불안의 문제를 같이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안의 문제.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해결책이, 그래, 너 불안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돈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이 생기면 이게 이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아지고 돈이 커 보이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나빠질 때,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었을 때 이제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커져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려서 내가 병상에 누워 있게 되었을 때 내 몸이 다 망가졌구나, 그걸 보면 우리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 망가진 몸이 아니라, 어쩌면 그 망가진 몸이 영영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붙드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가 내 사업이 잘 되고 회복이 되건,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또 내 마음대로 살 거잖아요. 또 하나님보다 나 중심으로 살 거잖아요. 그렇죠? 탐욕은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자꾸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그걸 집중하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모두 돈이나 재물 또 물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탐욕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평강을 배워가는, 평안을 배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